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3월 23일 미츠바야시 내각부 부대신은 국민운동단체 벚꽃응원단과 마스모토 테루아키씨로부터 납치 피해자의 조기 구출을 요청하는 서명부를 접수했습니다. 서두에 콘도 마코토 벚꽃응원단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희 벚꽃응원단은 13년 전에 결성되어 납치 피해자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서명 활동을 해왔습니다. 가족회의 마스모토 씨 그리고 요코타 씨 부부께서도 항상 참가해 주셨는데 가족회를 지원하면서 가두 활동을 하는 형태로 지난 13년 동안 받은 총 서명 수는 4만 1,800명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4,181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납치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하라 쿠미코 벚꽃응원단 부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거리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왔습니다만 동시에 아무 반응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도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서명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어떤 때에는 다른 볼일을 보시면서도 납치 피해자 여러분들이 빨리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반드시 한 명도 빠짐없이 납치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 역시 일본 국민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 마스모토 루미코 씨의 남동생 마스모토 테루아키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벚꽃응원단은 저는 자기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모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꼭 받아달라고 돈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돈은 받아서 조사회에 넘겨주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활동에 드는 경비, 서명의 사본 같은 것들도 전부 단원들 각자가 부담해서 13년 동안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중간에 합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야기와 니가타 그리고 후쿠오카에서도 했었지요. 각 지역에서 그러한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꼭 납치 피해자들을 구출해야만 한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부디 정부 측의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코로나 재난으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납치 피해자들의 구출은 시간을 다투는 사항이므로 이 점만은 꼭 유념하시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미츠바야시 부대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납치 문제 담당 부대신 미츠바야시 히로미라고 합니다. 벚꽃 응원단 여러분들께서는 평소부터 납치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전력을 다해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격리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스모토 씨께서는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내각부까지 발걸음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난의 와중에서도 적극적인 가도 활동을 연대하시어 오늘은 4천 명 이상의 서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서명은 정부에게 있어 매우 든든한 뒷받침이 됩니다. 한 장 한 장에 담겨있는 마음들을 견실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자신 납치 의원 연맹의 한 명으로서 납치 문제 해결에 몸을 담아 왔습니다만 작년 9월 부대신으로 임명받은 이후에 마스모토 씨를 비롯한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 특정 실종자 가족 여러분들과의 면담과 마스모토 교코 씨의 납치 현장 시찰과 각 집회에 참석하는 기회 등을 통해서 납치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의 오랜 고통과 슬픔을 직접 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보여주십사 하는 간절한 생각과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2002년부터 5명의 납치 피해자가 귀국을 한 이후 한 명의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통안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도 납치 피해자 본인도 고령의 나이가 되어가는 가운데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습니다. 스가 총리 스스로 조건을 내걸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하겠다는 결의를 여러 자리에서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는 스가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요코타 사키에 씨 등이 영주일 미국 임시대리 대사와 면담을 가지고 브링켄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신을 그 자리에서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일미안전보장협의위원회 후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브링켄 장관은 파란색 리본 배지를 가슴에 달고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의 편지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일본과 함께 합심하고 있으며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힘찬 발언에 대단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을 비롯한 관계 국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인종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분들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의 실현을 향해 스가 총리와 카토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 지휘하에 어떠한 기회라도 놓치는 일 없이 전력을 다해 임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이 제2위 대도시 오사카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사카 부는 긴키 지방 중부에 위치하는 일본 제2도시이자 88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서일본의 최대의 도시입니다. 또한 오사카부는 도쿄 다음가는 교통의 중심지로 각종 국제 행사를 개최하였고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이 많아 세계에 널리 알려진 국제 도시입니다. 북조선으로 귀국한 제일조선인들 가운데는 오사카 출신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오사카는 북조선에서도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민족이 대이동이라고 불리웠던 1959년 말부터 시작되어 중단 기간을 포함하여 1984년까지의 귀국 사업으로 10만 명에 가까운 제일조선인들이 북조선으로 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일본인 배우자 등 일본 국적자 약 6,800명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북조선 정치자 여러분들이 오사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사카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사카 지역은 1만 년 이전부터 인류가 살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내륙으로부터 오사카만으로 흐르는 강이 합류하는 지점인 오사카는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로 경제의 중심지로서 발전하였습니다. 구후 5세기 즈음에는 이 지역에 있었던 항구를 통하여 조선반도를 거쳐 대륙의 문화가 전해졌고 무역상 및 여행객을 맞이하는 일본이 현관이 되었으며 오사카는 일본의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오사카에 온 방문객들은 공예품과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 단야 기술과 공업, 다양한 최첨단 기술과 정보를 오사카에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에서는 전해지지 않았던 불교 역시 이 시기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정보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일본의 다른 지역에도 전해져 갔다고 합니다. 불교가 점차 일본 전역에 확산되자 당시 실권자였던 쇼토쿠 태자는 593년에 시텐노지를 건립했습니다. 시텐노지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일본의 가장 오래된 절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오사카는 아시아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가진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645년 제36대 고토쿠 천황은 나라에 있던 수도를 오사카로 이동하고 나니와노 궁전을 건립합니다. 이 궁전은 지금도 남바 궁토 공원으로서 오사카 시내에 남아있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황궁으로 견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후 수도는 교토, 나라, 그리고 가마쿠라, 도쿄에로 이동하여 변화였지만 오사카는 언제나 일본 제2의 도시로서 발전을 이어갔고 특히 아시아 각 국가의 외교 창구로서 문화와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일본의 수도가 교토로 이동한 794년부터 시대는 헤이안 시대라고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14세기경 당시 일본은 수많은 세력들이 다투던 전국시대에 들어서고 오사카 역시 연이은 전란으로 황폐화가 됩니다. 무로마치 시대 후반에는 대단히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던 오다 노부나가는 강과 바다를 통한 교역이 활발한 오사카를 지배하기 위해 10년 이상에 걸친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승리하여 오사카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노부나가의 후계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사카를 거점으로 삼아 일본 전역을 통치하였습니다. 히데요시는 1583년 오사카 성을 건립하고 대규모의 공사에 의한 오사카 성을 둘러싼 해자가 만들어져 오사카의 강은 넓어져 바다로 연결되는 교통이 거점으로 발전합니다. 또한 주변에 여러 마을을 만들어 오사카를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만듭니다. 그러나 히데요시 사망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공격으로 오사카의 성과 그 주변 마을은 모두 불타버리고 도요토미도 멸망하게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실권을 잡고 정치 중심은 지금의 도쿄로 옮겼습니다. 잿더미가 되었던 오사카는 오사카인의 기질에 의해 곧 재빠르게 복구되어 경제 도시로서 다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당시 오사카는 천하의 부엌으로 불렸는데 그 이유는 상업의 발달과 함께 음식과 쌀을 비롯한 중요한 물품의 매매가 오사카에서 빈번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사카에서 쌀을 일본 전역으로 보내 사람들이 식생활을 지원했고 또한 해외에도 많은 상품을 수출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제2대도시 오사카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하여 오사카를 관광했던 저희 체험을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주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날에 북조선에서는 이른바 김여전 담화라는 것은 하나도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좀 발표된 그런 담화를 3월 15일 날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2주일만 좀 지난 후에 다시 한 번 더 김여전 담화가 발표됐다라는 것은 그게 좀 생각하면 지금 남북 간에 긴장이 너무 고조되는 것도 아니고 남북 간에 너무 그 관계 자체가 악화되었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 하에서 15일 동안에 두 번 김여전 담화라는 것은 발표된 것은 너무너무 그 예외적이라고 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 되었던가 라는 것은 좀 이 이유란 것을 좀 그 보면은 너무 좀 재미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김여정 씨의 소속이에 관한 발표가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번에 좀 그 게시안에 좀 조선중앙통신의 발표를 보아도 김여정 씨는 지금은 단 중앙 선전 선동부에 소속으로 하고 있다. 선전 선동부 부부장이라고 그런 식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좀 단 중앙 의원의 부부장, 단 중앙 의원의 제일 부부장. 이런 식으로 소개는 좀 해봤지만은 어떤 부서에 소속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북조선 쪽에서는 명백하게 소개하지 않은데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것은 명백하게 되었더란 것은 역시 그게 지금은 그 김여정 씨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까 역할이란 것은 대남 선정, 대남 좀 훈보 이런 것을 좀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대남 사업을 좀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강화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그것이 북한 쪽에서는 남쪽의 전해를 좀 하고 싶었던 것이었다고 아마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한국의 왜 견해란 것은 좀 보면은 역시 김여정 씨는 그 김정은 씨 여동생이기 때문에 에 남바투의 주위에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대남 사업을 한 것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강화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라고 할까. 견해가 너무 그 크게 한국 쪽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막 그것이 무게 역시 사실이 아니고 김여정 씨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너무 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고. 막 그런 것을 좀 이번에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막 그것은 좀 너무 흥미스럽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좀 그 김여정 씨의 소속을 한 것은 좀 소개하는 연문의 표현을 좀 본다면, 이전에는 그 선전선동부란 것은 연문으로서는 프로파간다 and agitation department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사실입니다. 역시 전선정 그리고 대중 그 선동이란 것은 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물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인데, 그러나 이번에 김여정 씨를 좀 소개하면서 나온 그런 그 선전선동부의 연문의 좀 약문을 보면은 Information and Publicity Department 그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막 그렇다면 그냥 뭐 전부란 것은 좀 그 세상에 너무 넓게 크게 존중하는 그 알려주도록 하는 그런 부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역시 지금은 그 김여정 씨의 역할이란 것은 그렇다고 그런 것을 좀 전해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연문도 밝혔다고 변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인사라고 할까. 그런 것은 역시 이번에 담화 내용을 보아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비난,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인용을 좀 하면서 북조선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우려를 좀 가지고 이러한 것은 좀 대화 분위기에 좀 어려움을 좀 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것은 좀 소개하면서도 이게 크게 비난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작년에 하는 말하고 모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것은 작년 7월 때 작년 한국이 그 단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좀 성공적으로 했었을 때는 그것은 한반도 평화에 수호를 하는 거에 의미 있다고 그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하는 것은 평화에 의미 있고 북조선 하는 것은 너무 좀 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좀 모순이 되고 있다고 역시 그런 야유를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 30일 날의 김여정 담화를 보면은 지금 북조선이 남북 관계라는 것은 악화를 시키고 싶지 않고 긴장도 고조시키지 않도록 너무 조심스럽게 있는 것은 우리는 그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여정 씨는 대남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다. 강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대남 선정, 홍보 그런 것만 좀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었다고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1년의 히트곡 주의 추추 트레인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추추 트레인을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